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떠나실 것을 듣고 근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근심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여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이 근심 가운데서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세 가지의 약속을 제자들에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떠나신다 할지라도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주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고, 내가 떠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듣고 시행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와 같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이 세 가지 약속에 더하여서 이 세 가지 약속에 더하여서 주님께서 세 가지 위로의 말씀을 또한 해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릴 때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주님이 육신으로 그들을 떠나 있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보다 더 친밀한 영적인 교제가 그들과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떠나신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임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18절에서 26절 말씀 가운데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과의 새로운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세 가지 교제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셨는데 나타내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 마음마음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주님과 정말 친밀한 영적인 교제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과 제자들과의 새로운 친밀한 교제가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님께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그들에게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우리 주님이 떠나신다고 말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장차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정말 믿음이 있었다면 이 약속의 말씀으로도 위로를 얻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제자들이 주님이 떠나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얼마나 깊이 근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연약 때문에 주님의 이 약속이 그들에게는 현재적으로 실제적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 근심을 벗어버릴 수 없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도 분명히 좋은 것이지만 현재적인 근심에서 그들이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좀 더 실제적인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오늘 18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제자들을 자상하게 염려하시고 위로하여 주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길을 가다가 엄마를 잃어버리고 우는 아이를 달래듯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불안과 근심은 그들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혼이 처한 불행과 두려움을 보여주는 그림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왜 그렇게 즐거워하였습니까? 그들 스스로는 잘 알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그들과 함께 있었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현원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그들의 영혼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들이 아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없었던 그때에도 그들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근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인간의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사람들과의 삶과는 차별되는 그와 같은 영적인 충만함이 그들의 영혼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하였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주님이 떠나신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들의 영혼은 깊이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최상의 기쁨과 즐거움과 교제를 나눌 수 있었는데 주님이 떠나신다고 하실 때 그들의 영혼이 급히 우울해지는 것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와 같은 제자들의 영혼의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님께서 비록 육신적으로는 잠시 떠난다 할지라도 그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다시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께서는 그들이 잠시 근심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잠시 후에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위로받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자상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말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잠시 제자들을 떠나신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음부에 내려가실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셨지만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께서 다시 올라가셨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그 오순절 이후에 주님이 성령으로 통하여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강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서 그들과 영적인 친교를 나눠줌으로써 제자들을 위로하여 줄 것이다 라고 의미한다고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다시 재림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떠나 있는 동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 때 우리들은 고아와 같은 그와 같은 이 고독감을 느끼면서 우리가 육신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할 때에 우리들은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주님의 이 말씀이 이 세 가지를 다 의미한다고 그렇게 받아들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존 라일 같은 목사님은 이 세 번째 의미가 이 구절의 정확한 의미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저는 이 세 가지의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어떤 한 가지 진리가 한 가지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리라고 하셨을 때 이 말씀의 강조점은 그 시기가 언제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보다 주님이 다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들과 함께 교제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참으로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였을 때 두려움 가운데 있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다시 부활한 기쁨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기도할 때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에 그들이 오순절에 얼마나 큰 기쁨과 담대함을 얻었습니까? 여러분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그 주님을 맞이하게 될 때에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움과 기쁨과 그 즐거움을 무엇으로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육체적으로 주님을 보든지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든지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만나든지 우리의 영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만 다가오시고 조금만 우리에게 그를 가르쳐 주시고 조금만 그의 영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춰주시기만 하면 육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은 즉시 위로를 누리고 즉시 힘을 얻게 되고 즉시 영광스러움 가운데서 기뻐하게 되는 그와 같은 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은 참으로 근심하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이 근심을 물리치고 기뻐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은 이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근심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제일 부자들은 근심 없이 사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요함이 우리의 근심을 없애주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어두움과 두려움 가운데서 버려진 고아처럼 떨면서 이 세상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시면 우리의 영혼은 영적인 생명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자기 영혼을 의탁할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누릴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서 두려움이 쫓겨나가고 자유와 빛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오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기만 하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모든 근심을 벗어버릴 수가 있고 우리들은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까? 우리는 진실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과 두려움이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방황하는 영혼이 참된 안식과 위로와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주님께서 자신을 제자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다시 그들에게 오리라고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주님 자신을 나타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다시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때에 참 큰 영적인 기쁨을 누리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육신 가운데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지만, 그러나 또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가 육신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 영적인 현실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육신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 얻은 것으로 만족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평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하는 삶의 현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야 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이 제자들과 육신으로는 항상 같이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승천하신다 할지라도 남겨진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과 실제적이고 그리고 풍성하고 성숙한 이 교제를 그들이 해나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심하다 때마다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지 아니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비록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질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드러나지 않으면 고아와 같이 그렇게 영적으로 외롭고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주님을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주님과의 더 깊은 사귐,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 주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그 은혜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만 그들이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것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낙담합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다.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 고통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이 현실의 삶의 문제들이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남겨두셨습니다. 죄 가운데 남겨두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친히 나타내 주시는 그 사람은 누구이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관상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주님 나를 찾아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실로 그분의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진실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원하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진실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을 읽고 부지런히 귀를 기울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때에 주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 마음에 자기를 나타내 주시고 자기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가장 놀라운 영적인 친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자기 생각 가운데 게으르고 나태하며 그리고 마음으로만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들은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노력할 때 우리의 삶에 오는 어려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주님과 함께 영광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쉽게 말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주님의 그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계명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가 온갖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싸워나가는 자, 그렇게 영적으로 분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결코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지가 이미 오래인데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는 그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지 아니하므로 신앙의 년수가 오래 되었는데도 아직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에 머물러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정말 주님의 평안과 위로를 경험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삶에 다가오는 박해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시금 그 옛 종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와 같은 유혹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이단의 교훈에 미혹되는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영적인 삶이 결코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된 기쁨과 위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로는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그들의 삶에 영적인 성장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축복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도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일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은 결코 우리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모든 영적인 일들은 곧 시들어버립니다. 그것은 자기의 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에게는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고 내 삶에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가라고 불평하는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에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들은 거기에서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자라게 됩니다. 영적인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점점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들은 자기의 의를 이루고 위선에 불과하고 주님이 받지 않으시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계명에 순종하고자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주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함으로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순종하려는 성도들에게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그 수고와 노력과 땀 가운데서 비록 힘들고 수고스러운 순간들이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수고와 순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자기를 드러내 주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충만함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가르치시고 감동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은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무겁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가볍고 즐거운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많은 시간을 교회 일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지치고 피곤합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 혼자서 그 일을 할 때에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한 후에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일만 남고 기쁨은 없는 그와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와 같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주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시면 그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 가운데 선명하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이것이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마치 사업가처럼 교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과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가 없어도 교회의 외적인 제도 안에서 각자가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합니다. 예배 생활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며 소그룹 모임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거기에서 만족을 찾습니다. 영적인 관계에서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면은 봉사하는 일에서 자기의 위로를 찾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나름대로 교회 생활에 자기 나름대로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와 같은 일들을 열심히 한다고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도 지극히 세속적인 마음과 삶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속에서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자기의 마음에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모든 일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그 마음 가운데 모범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생명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인간적인 것들을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될 때에 거기에는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전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스럽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생명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그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킬 때에 내가 너희들과 가장 실제적이고 그리고 충만한 영적인 친교가 있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진실로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기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의 마음 가운데서 경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영혼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히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은 진실로 그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의 말씀을 지킬 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기를 나타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만족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는 그와 같은 분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약속해 주셨는데 이것이 제자들의 근심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약속은 아주 실제적이고 이전보다 나은 그런 교제가 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됩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육체적으로 떠나고 가 계시는데 어떻게 제자들과 주님이 실제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 말씀을 통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삶에 이 영적인 친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우리와의 친교에서 우리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도록 가능하게 해 주시는 또 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적인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다 할지라도 그들은 과연 그것이 나의 삶에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자기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경험으로서는 이것을 생각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룰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실제가 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는 도무지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할 때에 즉시로 우리가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로 내려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선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적인 이해력과 노력으로는 그것이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포기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우리의 노력으로서는, 우리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밖에서 도움이 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겸손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막막한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 그것은 내 삶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마음 한쪽에서는 그러나 그게 될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마음이 한쪽 마음에서 또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바로 불신앙의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속삭이는 유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하기 때문에 나는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도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그렇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가운데 깊이 경험하고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의 마음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돕는 성령을 보내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믿는 자의 삶에는 이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선포되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들은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것이 의미하는 말을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도 없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은혜의 역사를 행하여 주실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부지런히 말씀을 읽읍시다. 그리고 부지런히 말씀을 들읍시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시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나에게서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진리의 영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정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이해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자들과의 영적인 친교와 교제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께서 또 한 가지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찬을 베풀어 주시고 너희가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찬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와 영적인 친교를 나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이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나눌 때에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성찬을 통하여서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시켜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영적인 평안과 생명과 강건함과 성장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